로마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8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저들이 정말 시대가 변해서 너무 놀랍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스와질랜드 왕궁에 우리가 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곳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많이 끊겼어요. 왜 끊겼나 하니까 전원이 나갔다 그러고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서 또 연결을 시켜주고 또 가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회선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그 스와질랜드 왕궁에서 펼쳐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성경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속에 또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야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일하셨다면 그냥 그 하나님으로 기쁘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기보다도 내 마음속에 자꾸 그 소망이 커져가는 거예요. 야 이번에 스와질랜드 왕궁에서 목사님 복음을 전하셨는데 TV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다 그걸 봤다는데 그렇다면 왕궁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전 국민에게 전해졌다는 이야기인데 야,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럽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 하나님께서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겠다. 스와질랜드에서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제2의 스와질랜드, 제3의 스와질랜드 이렇게 목사님이 전 국민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다. 이제 이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소망 가져줘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계속해서 마음을 옮겨가시고 이끌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고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세계를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갑자기 마이크 선을 이렇게 드시고는 박방원 목사하고 이렇게 마주잡고 전기가 전선을 통해 흐르는데 전선만 연결돼 있으면 깨끗한 집에도 들어가고 더러운 집에도 들어가고 악한 사람 집에도 선한 사람 집에도 교만한 사람 집에도 겸손한 사람 집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전혀 상관없이 전선만 연결돼 있으면 전기가 그 집에 다 흘러 들어간다. 맞아요? 예. 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 전기만 연결해 주세요. 제가 돌릴게요.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야, 저게 내 이야기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면 내가 악하지만, 내가 교만하지만, 내가 못났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된 그 통로를 통해서 나를 주장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내가 스스로 품을 수 없는 마음이 내 마음에 형성이 되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면서 나를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 삶이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려면 거울에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기 전에는 여러분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자신을 세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 그래서 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정말 추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신에게서 어느새 벗어나게 돼 있고 자유를 얻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는 한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작년 대전도 집회 때 연결이 돼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분 말만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아, 저분은 말을 들으면 너무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마음이 흐르지 않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했어요. 몇 주 전에 한 청년 자매를 만났는데 수혜 장로님이 아, 이 자매 결혼을 시키면 좋겠어요. 근데 결혼을 아무나 시킬 수 없잖아요. 아, 그 이 자매 마음이 어디 있나? 믿음을 가졌나? 과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이 있나? 하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더듬어 보는데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져서 나오는 이야기가 불신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어두운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매하고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자꾸 멀리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매님, 언제 구원 받았어요? 10살 때요. 그래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그냥 죄 없다 해서 받아들였죠, 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암이 걸리셨어요? 무슨 암이 걸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낫게 됐는데요? 하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아인 내가 무슨 암이 걸렸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암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자매님 이야기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죄인인지 정확하게 자기 근본이 발견돼야 되는데 자기 모습도 모르면서 예수님 내 죄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 말은 기쁘고 좋은데 그렇다면 10살 돼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20대 중반 훨씬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씀 앞에 한 번도 세워보지를 않았느냐. 말씀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돼 있지?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면 그리고 하나하나 마음을 짚어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내 영혼의 모습이 보여지고 내 근본이 발견이 되고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추하구나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믿어서는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믿고 사는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모습이 발견이 돼서 마음의 회개가 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돼 있는 건데 자매가 마음에 그 마음의 과정이 있느냐.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암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펴서 차근차근 왜 우리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인간인가를 하나하나 짚어 들어가며 교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이제야 이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마음을 적시면서 육신의 모든 생각이 떨쳐지고 그 마음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주장하면 마음이 참 밝아지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 봤거든요. 오늘 자매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만은 구원 받았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분들이 난 구원 받았는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예, 저 거룩해요. 저 의로워요. 저 의인이에요. 저 죄 없어요. 하는 그 말 아무나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마음에 임하면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도 한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그 마음이 주님과 끊어져 있고 주님과 상관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그것으로 이미 믿음에 도달한 것처럼 그러면서 마음이 내려갈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한다는 게 참 좋은 게 말이라는 건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마음을 열고 주거니 받거니 마음을 놔두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 내가 생각지 않은 말이 톡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아 제가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실수가 아니고요. 그게 실수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그냥 묻어나온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믿음이 아닌 게 턱 그냥 드러나게 되고 정말 불신하고 있는 마음이 턱 그냥 드러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 그냥 턱턱 걸려 나온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성경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나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라고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너 마음에 나를 두기 싫어해. 여러분 근데 그게 마음이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데 왜 여기 계시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그 마음하고 실제 성경이 말하는 내 근본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게 우리 근본 마음인 겁니다. 이게 너의 근본이야. 넌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해. 네가 주인이 돼서 살기를 좋아하잖아. 네가 왕이잖아. 네가 뭐든지 하면 될 거라고 너는 너를 믿고 살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마음을 따라 이끌려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마르다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자, 첫 번째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에서 마르다에게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나이다. 자, 이제. 섭섭한 마음을 한쪽에 깔아놓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들으실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네 오라미가 다시 살리라 했어요. 이게 마음이라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대로 반응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내 오라비가 산다고요? 아멘. 예.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 오라비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예, 부활 때는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려졌을 때 왜 말씀이 변질되고 있는 거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내 마음 밑바닥에 내 생각의 세계가 끝이 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쪽쪽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변질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암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게 암세포는 35번 변형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딱 투여했는데 이 암세포가 변형돼 버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또 거기에 맞는 약을 투여했는데 또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내추럴 킬러라는 NK세포가 있어가지고 이 NK세포는 얼마나 좋은지 이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 하더라고요. 암세포 하나하나 사이에 NK세포가 딱 포진하고 있다가 변형되는 순간 잡아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그걸 아니까 변형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굶어서 죽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결국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은 왜 나흘이 돼서 마르다를 찾아왔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르다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무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네 오라비를 어디 두었느냐? 예, 여기 두었습니다. 돌을 옮겨놔라.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마르다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요. 믿음이 있지만 돌을 옮겨놓을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형편을 뛰어넘을 믿음은 아닌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형편을 믿고 있고 예수님에게 이끌려지는 게 아니라 형편에 끌려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흘이 돼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르다가 믿음이 아닌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넌 그게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죽은지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 돼서 무덤 앞에 마르다를 데리고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실 때 결국 마르다는 전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딱 시인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옳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저 이제 포기했어요. 예수님 이제 괜찮아요.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 내가 나사로 살려주려고 왔어. 네 오라비를 살려주려고 왔다니까.
야, 지금이란 그 생각 버리고 나를 한번 믿어봐. 그럼 내가 네 오라비를 지금 살려줄게. 마르다 편에서 볼 때 문제지 예수님 편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썩어 냄새가 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이 문제다.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안 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서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나를 믿는 그 마음 그리고 나를 믿은 결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비우기 위해서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해서라도 이게 바로 너야. 넌 이렇게 연약해. 넌 이렇게 악해. 넌 이렇게 대적자야. 네가 나를 믿으면 얼마나 믿는 거냐. 그리고 네 마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마음의 세계를 다 짓밟아버리시고 끊어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근본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자매님이 아이를 데려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 좀 교제를 해주세요. 아이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막 다툰 거예요. 왜 그렇게 다툰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제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막 이렇게 휴대폰을 하는 거죠. 아이 마음에는 어쩌다가 잠깐 내가 휴대폰 하는 걸 가지고 그러느냐. 엄마 아빠는 얘가 그냥 휴대폰밖에 안 하는구나.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엄마 아빠 이제 아빠가 막 지적을 하는데 막 대든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너 아빠에게 말버릇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막 대든 거지. 엄마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 과하니까 아빠가 이제 막 혼을 좀 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이 아이는 아직도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오빠, 엄마, 아빠는 늘 저런 식이야.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자기 오빠가 이야기하더래요. 야, 너 어제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제 한 짓을 기억을 못한단 말이야. 너 아무 기억 없는데? 너 어제 이성을 완전히 잃었어. 너 엄마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어제는 완전 사람이 아니었어. 이 아이가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딱 잡혀버리니까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엄마 아빠에게 막 함부로 대한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제가 이 아이에게 설명을 했어요. 너 한번 생각해 보렴. 지금 중학생이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너를 지적한 이야기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이성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감정에 잡혀서 막 함부로 대했어. 지금 어려서 그렇지만 조금 더 체격이 커지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님이 한마디 너 딱 간섭하는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너는 결국 갑질을 하게 되고 학교 생활도 가정 생활도 아무것도 못하게 돼.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교제하신 내용이 생각이 났어. 구미 어떤 분이 나이가 드셨는데 아들이 이제 나이가 찼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막 때리는 거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 강남교회 자매님 친척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 박 목사님 만나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제 그 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강남교회 와서 목사님을 뵀는데 이 아버지가 목사님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구미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이 녀석은 조금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만 주먹질을 해대서 아니 어떻게 강남교회 그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단다 너 그 목사님 만나서 상담 한번 해볼래? 그래 간다고 해서 데리고 올라오긴 했지만 차에 태우고 오는 동안 이 아이가 마음이 변하면 그만 뒤에서 아버지를 때려버리니까 이 아버지가 바짝 긴장을 하고 왔다는 거. 아들에게 목사님 물었어요. 그래 청년 왜 그랬어? 이 청년이 아는 이야기고 아니요. 아버지가 너 왜 그러니? 하고 말 한마디 딱 간섭을 하면 나를 간섭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거지.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버지를 막 구타해가지고 목사님이 이 청년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 기부스를 했는데 다 나가지고 기부스를 풀었거든. 다리가 굳어있기 때문에 꺾어줘야만 자유롭게 걸을 수가 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물리치료사가 그 사람 다리를 꺾어주려고 자, 힘 빼세요. 꺾습니다. 많이 아플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 둘, 팍 꺾으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막 욕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럼 물리치료사가 아이 괜찮습니다. 욕하셔도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나중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 빼세요. 하나, 둘, 팍 꺾어버린다. 내가 내 다리를 꺾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네 마음을 네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네 마음을 꺾어주려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집에 내려가서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하더라. 굳어있는 내 다리 꺾는 것도 내가 스스로 꺾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을 꺾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을 꺾어줘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와 종을 통해 우리 마음을 꺾어주시면서 내가 품을 수 없는 마음,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흘려받았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진행해 가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세계를 우리가 분명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에게 그랬어요. 너 순간 그 이성을 잃어버린 채 감정에 끌려가잖아. 네가 이 마음 어떻게 꺾을래? 네가 이 마음 어떻게 바꿀래? 부모님이 너를 꺾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예.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습니다 해라. 근데 가서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우리 백민기 목사님한테 전화 왔다 하더라고. 목사님 저 신약성경 다 읽었는데 이제 어디 읽어야 돼요? 구약성경 읽어라. 얼마 전에 마인드 강연 갔는데 펜싱부 팀의 주장을 상담을 했어요. 이 친구도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순간 욱하는 성질에 막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학생 상담을 하고 마음을 파는 백화점 책을 주고 왔는데요. 감독이나 그 코치가 이 친구가 재능이 있는데 마음에서 운동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붙들어 주려고 하는데 내시바 꽂고 음악만 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요즘 마음을 파는 백화점 책을 들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거기 우리 자매가 있는데 마음을 파는 백화점 그 책 재밌어요 하니까 야, 이 책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책을 읽고 다닌대요. 이런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대전도 집회를 생각하니까 막 소망이 돼요. 하나님 이번 대전도 집회에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실까? 강도 만난 자를 보내주실까? 38년 된 병자를 보내주실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실까? 그 대전도 집회를 생각하면 아이고 사람들 많이 와야 되는데 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실까? 그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변할 텐데. 그런 마음에 막 소망을 가져보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런 꿈을 꾸고 사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커져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마가복음 8장입니다. 22절입니다.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그 소경에 손대주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이 이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눈을 띄워 주시려고 하시는 방법이 눈에다가 침을 뱉어버리더라고요. 아이고 더러워라.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에다 침을 딱 뱉어버리시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나이다. 어떤 사역자가 목사님 귀신이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한 번에 내가 기도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 뭐 기도해도 귀신도 안 나가네. 막 마귀가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다 그러면서. 그가 목사님이 어이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해가지고 눈이 안 밝으니까 두 번 기도하니까 눈이 밝아지더라. 그치? 저는 이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지느냐면 야,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소경에게 마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그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이끌어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내 한계 밖으로 예? 내 한계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정말 불가능한 형편 속으로 이끌어가시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가시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소경된 내 손을 잡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릴 수 없는 세계, 내가 전에 경험할 수 없는 세계, 내가 전에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손을 잡으시고 이끌어가시니까 내가 오늘도 여기에 있는 거구나. 아멘. 나는 내 마음으로는 저길 갈 수 없는데 내 마음으로는 저 길에 행할 수 없는데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니까 내가 오늘 있는 거구나.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오늘도 이끄시겠다.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소망이 되지요. 그래요.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소망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 매일매일 주님은 내 손을 잡으시고 오늘은 어디로 나를 인도해 가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 어떤 형편 앞에서 나를 거기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그 세계로 넘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의를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의인인데 행위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되어진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죠? 믿음으로 되어진 세계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에 일하는 자가 나오고 경건치 아니한 자가 나오는 겁니다. 한쪽에는 일하는 자가 있고 한켠에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하고 놀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을 통째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니까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이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 자, 그러면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일하는 자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까? 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자, 누가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일하는 자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맞죠?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위치를 더듬어 보면 대부분 일하는 자의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 같고, 교만하면 안 될 것 같고, 겸손해야 할 것 같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해집니까?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교만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야 오직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거는요, 내 영역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교만해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이 교만이에요. 기본이 뭐라고요? 기본이 교만이기 때문에 이건 겸손해야지 이래가지고 안 되고요. 그냥 교만한 그 모습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추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나는 겸손해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으로, 실패한 자로, 망한 자로, 죄인으로 서야 하는 것이지. 뭔가 성실한 자로, 진실한 자로, 의로운 자로, 반듯한 자로 서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누굴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 경건치 않은 자예요. 맞아요? 예.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 경건치 아니한 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아담 안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로 두셨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경건치 아니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주님이 경건치 아니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로마서 8장에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오늘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나를 정죄할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아니, 네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으면서 네가 의롭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맞습니까? 예.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을 의로 여기시느냐? 자, 너 의롭다 이게 아니고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건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단 말이에요. 자, 앞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연결되죠?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2장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믿었습니다. 내 생각을 믿었습니다.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면, 목사님이 전도자 훈련 과정 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또 저번 주일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서울을 다 뒤집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게 믿습니까?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서울을 다 뒤집을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갖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믿음이, 그 약속이,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도 다윗이 누리는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행복에 대하여 논하고 있어요. 다윗이 행복하대요. 내가 왜 행복한 줄 아느냐? 내가 말하는 행복이 뭔 줄 아느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다윗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가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누리는 행복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그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윗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얻고 누리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이 손편지 쓰면서 이렇게 행복해할 줄 몰랐습니다. 저녁마다 손편지를 쓰는데 꼭 그냥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면서 막 그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쓰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미 대전도 집회 우리는 다 치렀어요. 이미 행복을 다 얻었거든요. 이 우리가 준비하면서 행복을 다 누렸어요. 맞습니까? 예. 이제 대전도 집회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전도 집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대전도 집회 속에 준비해 놓은 세계를 우리는 함께 보고 누리고 즐기며 함께 행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어요. 작년 재판 중에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수많은 심령들이 기성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많은 심령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저 많은 심령들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는데 그들을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분명히 보내주시겠지요? 예. 여러분, 다 복음 전하십시오. 예. 누구든지 붙들고 복음 전하십시오.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셨으니까 누구든지 할머니라도 입을 열어 복음 전하십시오. 누구라도 새로우신 분이 있으면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대전도 집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은 심령들을 보내시고 이끄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믿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